VOA 세계뉴스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이 전례 없는 속도로 미사일들을 발사해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선박 항공기 안전 확인 및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대한 대비를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일본은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을 통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2일 오전 8시 51분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으며 이 가운데 한 발은 한국 울릉도 방향으로 비행하다가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4일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1일 이란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우디와의 군사정보 채널을 통해 지속적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해관계와 지역 파트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사우디가 이란의 임박한 위협을 경고하는 기밀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우디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반정부 시위로부터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우디뿐 아니라 이라크에 대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지난 2019년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란은 사우디를 비롯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자국 내 반정부 시위를 부추겼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지난달 호세인 살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자국 시위와 관련한 보도를 제한할 것을 사우디에 공개적으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리가 1일 중국의 핵전력 증대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워싱턴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리처드 존슨 국방부 핵 대량 살상무기 정책 부차관보는 중국의 플루토늄 추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양자간 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통해 민간 목적 플루토늄 비축량을 신고함으로써 핵 개발에 대한 일부 투명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중국은 그것을 멈췄고 이는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축검증 준수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 노력에도 중국은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 그들과 위기소통, 위기관리에 대해 서로의 교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소련 간 핵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론하며 서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기 위해 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021 중국 군사안보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가 2030년에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자국 영토에 핵무기 배치를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일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1일 헬싱키에서 열린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국 내 핵배치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나토 가입에 어떠한 전제 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어떠한 문도 닫아두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이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며 똑같은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지난 5월 나토 가입을 신청하면서 자국 내 핵배치 등에 반대해왔습니다. 핀란드 역시 핵무기 수입, 제조, 반입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1940년대 말부터 중립국 지위를 지켜온 핀란드와 스웨덴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립국 지위를 벗어나 나토 가입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이들 두 나라의 나토 가입은 3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며 현재 터키와 헝가리의 승인이 남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뷰의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미사일 수십 발과 포병 사격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실질적 영토 침해 행위라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고 공군기를 출동시켜 공해상에 미사일 사격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이 돈 세탁과 테러 자금 관련 고위험 국가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금융거래를 경고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권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의 지나친 코로나 규제로 악화한 주민들의 생활과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써야 할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실태를 규탄했습니다. 목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부터 밤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금요일과 글피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남북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 한국 영해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도 이에 대응해 공군기를 출동시켜 NLL 이북 공해상에 미사일 사격을 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동해 북방 한계선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NLL 이남 26km, 한국의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에 낙하했습니다. 공해상이긴 하지만 영해가 기준선에서 12해리, 즉 22km까지임을 고려하면 영해 아주 근접한 지역에 떨어진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NLL 이남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방향이 울릉도 쪽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가 울릉군에 오전 8시 55분께 공습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 2시 경계경보로 대체했습니다. 공습경보는 2016년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에 발령된 지 6년여 만입니다. 북한은 또 이들 세 발의 미사일 발사 전후로 세 차례 더 미사일들을 쏘면서 최소 25발을 발사했습니다. 오전 6시 51분쯤엔 평안북도 정주시와 피현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SRBM 4발을, 9시 12분쯤부터는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와 황해남도 과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0분까지는 선덕과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과일과 온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지대공 미사일 등으로 추정되는 6발의 추가 발사가 포착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5일 SRBM 8발을 섞어서 쏜 적이 있었지만 최소 25발을 하루 동안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한국군은 또 오후 1시 27분쯤엔 북한이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 NLL 북방 해상 완충구역 내로 발사한 100여 발의 포병사격을 포착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고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여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이번에는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자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군은 곧바로 북한 도발에 비례해 실제 대응 행동에 나섰습니다. 합참은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동해 NLL 2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격은 이날 오전 11시 10분부터 낮 12시 21분께까지 이루어졌고 발사한 미사일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슬램 ER 등이었습니다. 합참은 한국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겸 한국합참의장은 폴 럭해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한연합사령관과 공조회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공격은요, 조금만 각도가 틀려지면은 곧바로 영해에 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선박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미사일을 떨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준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의 이번 도발은 미한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F-35A와 F-35B 스텔스 전투기 등 240여 대를 동원해 한반도 상공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빌미로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8일 이후 닷새 만이고 올해 들어선 26번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앞서 2일 새벽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미한이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미한이 북한의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자국 무력에 특수한 수단들이 부과된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핵무력 사용을 위협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비질런트 스톰에 대해 철저히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군사훈련이라고 평가한다며 대단히 재미없는 징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규모나 양상으로 볼 때 단순한 무력 시위를 넘어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술과 유사한 작전 훈련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고 그 훈련이 북한 동해나 북한 영토로 접근할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 미사일을 NLL 남쪽으로 발사를 해서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의 일환으로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기 위한 사격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박 부위원장은 또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2 핵태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 사용 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해 미국이 북한 정권 종말을 핵 전략의 주요 목표로 정책화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연합훈련을 하고 있고 한국 국민들이 이태원 참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도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은 이례적인 공세적 태도라며 핵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박정천 부위원장 담화는 궁극적으로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파키스탄이 핵 능력을 갖춘 후에 인도와의 제한적 국지 도발 횟수가 훨씬 증가했거든요. 그것도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군사 정책을 쓸 수 있다. 그 모습이 이번에 북한한테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 박 부위원장의 담화가 북한 대내 매체에선 일절 다뤄지지 않은 데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엔 체제 결속 차원에서 이를 활용했을 텐데 이번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외교장관이 오늘 북한이 벌인 동해상 북방 한계선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통화에서 북한 정권이 동해 NLL을 침범해 한국 영해 인근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유례없는 중대한 군사적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지도부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 합의를 위반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주체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한 한국의 국가 애도 기간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개탄하면서 도발에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굳건한 미얀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떤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무모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알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일이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에 즉각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동과 함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그러면서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떤 계기로 도발할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를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여전히 크고 그런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We've said, Steve, for a long time that they could conduct a nuclear test at any time.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 수주 내에 김정은이 도발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가 무엇일지 어느 정도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커비 조정관은 덧붙였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지난달 27일에도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 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오늘 발표할 것은 없다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무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정상회의는 오는 15일에서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이 기간에 별도로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엄청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미한 연합공중훈련은 순수하게 방어적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한 질문에 동맹인 일본, 한국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한동안 우려해왔다며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주요 조치들을 마무리 지은 징후들을 자세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message has been a very simple one. There would be profound costs and profound consequences if the DPRK were to take this.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며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매우 분명한 목소리를 위반해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보다 강화된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서는 이번 훈련이 방어 목적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DPRK knows full well that the military exercises that we conduct are purely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의 군사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영내 동맹국, 이번의 경우엔 한국에 대한 안보를 지원하는 것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비공개 메시지와 공개 메시지에서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음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동시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와 철통 같은 동맹체제에 따른 연합 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방어적인 군사훈련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강화된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불행히도 북한이 앞으로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취할 수 있는 도발을 위한 또 다른 구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등 관계 강화 움직임도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의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급을 준비 중인 데 대한 논평 요청에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과 러시아가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Clearly Russia is in pretty dire straits now. Certainly more desperate for partners that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분명히 러시아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그렇지 않았다면 추구하지 않았을 협력 관계를 간절히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북한이 그 범주에 속할 것이라며 이들은 국제사회가 취한 조치 때문에 러시아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필요로 하는 비전통적인 안보 파트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에 대해 미국이 비용과 결과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언론은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과 포탄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탄약을 요청하기 위해 북한과 접촉했다는 징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고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 공중훈련이 도발적이라는 북한 당국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동맹 방어에 초점을 맞춰 오래전부터 준비된 훈련이란 설명입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를 미한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동맹 방어가 훈련의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번 훈련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화된 조치를 예고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을 위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I'm not gonna speak for North Korea.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한국과 영내 우리 동맹 방어에 협력하기 위해 우리 병력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 오랫동안 계획된 훈련이라는 설명입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미국과 한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모든 관련 부대의 전투태세와 상호 운용성을 향상하는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시작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Separately, U.S. and Republic of Korea units began exercise Vigilant Storm yesterday.
이어 이번 훈련에 한국 공군과 미 육해공, 해병대 등에서 항공기 약 240대와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참가한다면서 이번 훈련이 작전 전술 역량과 연합 항공 작전을 강화하며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1일 성명에서 이번 미한 연합 공중 훈련과 관련해 미국이 계속 엄중한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다면 실제 사용 전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가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또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등을 공급했는지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어떤 무기를 공급하거나 공급할 계획이라는 어떤 징후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we don't have any indications at this time.
북한에 대해선 이전에 언급했듯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나 탄약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부인한 것을 알고 있지만 북한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북한과 이란으로부터 무기를 계속 구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라이더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라이더 대변인은 오늘 3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한 안보협의회의 목적이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국가 간 약속을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논의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호주, 일본과도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호주에 전략폭격기 B-52 배치를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우리는 호주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다며 호주와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항공기를 파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전 세계의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역내 국가들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억제력을 갖추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여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 F-22 전투기를 잠정 배치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일본 방위와 영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미 공군의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F-15C와 D 기종이 11월 1일부터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데나 공군기지에 안정적인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미국으로 기관하는 F-15를 대신해 4-5세대 전투기가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이태원 참사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국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전 경찰이 현장 시민들의 신고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정황을 보고받고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밝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경찰청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이전 112 신고 내역을 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지난달 29일 오후 6시 34분부터 직전까지 11회에 걸쳐 압사란 표현이 담긴 신고를 접수하고서도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신고 내역을 어제 오전에 보고받고 경찰의 대처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이 자국에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캐나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민간단체들은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31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 랜섬웨어 공격 대응 국제회의에 참가한 캐나다가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을 자국에 대한 가장 큰 전략적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캐나다 통신보안국 대변인은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 위협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등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2023-2024 보고서에서 밝혔듯이 랜섬웨어는 캐나다 기구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국가 지원 프로그램은 캐나다의 가장 큰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가 주도의 사이버 활동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민과 캐나다 기구들의 가장 정교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이버 행위자들은 개인 신분을 도용하고 자금을 훔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악성 암호화폐 거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캐나다 등에서 개인과 기관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통신보안국은 2년에 한 번 공개하는 국가 사이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 세계 주요 사이버 범죄 위협 4개국 중 한 곳으로 지목하고 2024년까지 이들의 위협이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은 앞으로 2년간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는 이날 BOA의 서면 질의에 저신다 아던 총리의 1일 대테러 관련 연설문으로 대신하며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외무부 대변인은 아던 총리가 해킹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병원 컴퓨터 시스템과 전화 통신선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사건들에 분명한 영향을 목격했다며 사이버 위협은 국제적 문제이며 그런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은 온라인상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에 동의하는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랜섬웨어 국제회의에 참여한 사이버 보안 기업 맨디언트는 BOA에 사이버 영역 내 북한의 활동은 매우 독특하고 도전적인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의 마이클 대니얼 연구원은 북한의 사이버 활동이 전통적인 정보 수집 등의 스파이 활동이든 랜섬웨어 또는 정권을 위한 크립토 재킹 수익이든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무기 개발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고 다양한 기술에 대해 매우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고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 재킹은 해커가 컴퓨터 등의 악성 코드를 몰래 심어 암호화폐를 가로채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른 국제 문제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의 행위에 대해 각국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들을 숨겨주려는 행위는 용인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항하는 정보보안 국제단체인 글로벌 사이버 위협 연합은 북한이 계속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중요한 우려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특징으로 스파이 활동과 같은 전통적인 국가 활동과 랜섬웨어를 사용해 돈을 훔치는 등의 전형적인 범죄 활동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랜섬웨어를 퇴치할 하나의 최상의 도구는 없다면서 각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CTA 공보실은 기술 방어와 훈련, 교육뿐 아니라 국제법 집행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협력, 공공기관과 민간사업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관계자가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무기 거래를 위해 브라질 북한 대사관 직원과 여러 차례 만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동아프리카 일대 테러 조직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한 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 중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의 소말리아 지부를 대리해 북한제 무기 구매를 시도했던 오사마 압델몽기 압달라 바크르가 포함됐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에 따르면 2016년 무기 획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IS 지도부는 브라질에 거주하던 바크르에게 북한 대사관과 접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바크르는 IS 지도부로부터 약 3만 달러를 받았으며 이후 브라질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과 여러 차례 만나 경량 무기와 무인 비행체 대응용 방어 기술인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구매를 시도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바크르의 노력에도 IS는 경량 무기와 안티드론 테크놀로지 등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크르는 2018년까지 IS 지도자들과 연락을 유지했으며 다른 인물들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고 현지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바크르가 IS에 대한 재정과 물질, 기술적 지원 혹은 재화와 서비스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나라에선 북한제 무기가 꾸준히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에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제재위원회 산하 감시그룹은 2017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소말리아 북동부의 푼틀란드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에서 북한제 기관총을 발견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 리비아 제재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1970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아랍에미리트 국적자 압둘라만 바거가 북한으로부터 총기와 기관총, 박격포, 로켓포용 탄약과 수류탄, 방탄조끼 등을 공급받기 위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관계자와 접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소송을 제기한 미국 검찰이 또다시 궐석 판결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제 주인을 찾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암호화폐가 미국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 중인 미국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법원에 궐석 판결 절차를 밟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재판부에 제출한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궐석 판결 요청서 혹은 또 다른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궐석 판결은 피고인이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재판 과정 없이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법적 절차를 뜻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3월 북한 해커들의 불법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미 검찰이 제기한 몰수 소송에 대해 공식 공고문 게시 등 해당 자산의 소유자를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유자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궐석 판결이 허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궐석 판결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모든 절차를 밟은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정부 공고문 웹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물론 지난 9월 13일엔 해당 암호화폐 계좌와 관련 있는 이메일 계정 14개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해당 자산은 미 국고로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소송을 제기한 2020년 이후 몇 차례 공고문을 게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궐석 판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지난해 7월 소송의 관할권과 자금 세탁 범죄 성립 요건, 몰수의 근거 등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은 새로운 소장을 제출하는 등 추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미국 정부가 몰수를 추진해온 암호화폐 계좌는 10여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분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 계좌 내 암호화폐는 북한이 지난 2018년과 2019년 사이 한국 등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탈취한 것들입니다. 앞서 검찰은 한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2018년 말 1,777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1만 8천 이더, 9,999만 도지코인 등 약 2억 3,433만 달러어치의 암호화폐를 북한 해커들에게 절취당했고 2019년 11월에는 한국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가 4,850만 달러어치 도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연방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를 뽑는 중간선거가 오는 8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2년간 미국의 정치 지형을 결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줄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BOE는 오후에 걸쳐서 미국 중간선거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함의를 전망하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 의회의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오는 8일 미 전역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공화당의 상하원 주도권 탈환 여부입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을 내준 데 이어 2020년 선거에서 상원 수석마저 실패한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 주도권 탈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중간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를 각종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영상을 통해 교육 문제를 한 예로 거론하며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인의 견해인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그것을 지지하는 쪽은 한 정당뿐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As a parent, you want to have a say in your kids' education. That's an American view. And unfortunately, it's only one party standing up for it today.
전통적으로 중간선거에선 대통령이 속한 정당이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물가 상승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치러져 민주당으로선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척시모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업스테이트 뉴욕에서 열린 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규모 투자 기념 행사에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참석해 이번 투자를 이끈 반도체 지원법의 의회 통과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또 민주당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이 법은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이를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와 선거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 선거에서 우세인 공화당이 상원 격전지에서도 민주당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538은 이를 오후 1시 기준으로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승리할 확률을 50대 50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하나라도 다수를 차지한다면 정쟁 요소가 많은 굵직한 법안과 결의안 통과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의회가 전통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북한 등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 통과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던 116대 회기 의회에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31건 중 의결된 안건은 11건으로 전체의 35%였습니다.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한 현 117대 회기 발의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19건입니다. 회기 종료일까지 의정활동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이를 현재 통과된 안건은 하원의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와 상원의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 결의 등 두 건뿐으로 회기 내 통과율이 10.5%에 그쳤습니다. 미 의회에서 전통적으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의 경우 어느 정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잡느냐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번 회기에 발의돼 계류 중인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중 초당적 안건은 절반 이상인 63%에 달했습니다. 상하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과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 그리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건립 기념 결의안, 상원의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의 또 다른 미한동맹 지지 결의안은 모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이번 회기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상하원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들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 세력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에 납포된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 두 건과 북한 학교와 교환 학생 금지 법안도 의회 내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간 정치적 공방이 상대적으로 줄면서 연말까지 남은 마지막 의정활동 기간 중 의회 통과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의회는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으로 높은 목소리를 내는 데다가 북한 인권법조차 지난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중간선거 이후 큰 정치적 고려 없이 의회 한반도 안건에서 우선순위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하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목소리를 내는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최근 워싱턴의 한 행사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이 비핵화와 인권 기록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우선시하도록 미국 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023 회기연도 하원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 실행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새 조항은 공화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이미 하원을 통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도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후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부분의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최소 하나라도 주도권을 장악할 경우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안과 대북정책감독법안 등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관련 안건들은 다음 회기에 재상정 시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새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언급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월터 슬로컴 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2022년도 미국 핵태세 검토 보고서가 북한이란 국가가 아닌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슬로컴 전 차관은 1일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주 공개된 NPR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새로운 부분은 북한에 관한 문단이라며 그 내용은 마치 피해 굶주린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at we will destroy you as a regime. The regime, not as a country. If you use nuclear weapons.
슬로컴 전 차관은 보고서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서 북한을 파멸시키겠다고 했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전략보고서의 일부로 공개된 NPR은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김 씨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 정부의 공식 발언 중에서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미국이 핵 사용의 책임을 북한 정권에게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한편 레오너 토메로 전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새 NPR의 대북 경고 메시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 선상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s a good area of continuity too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nuclear posture review, which
토메로 전 부차관보는 해당 부분이 처음 이와 비슷한 언급을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NPR과 연속성을 갖는다며 그것을 다시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2월에 공개된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 역시 미국이나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을 용납할 수 없고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중국을 관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To be, you know, very clear and upfront in my answer, I would not recommend going and requesting China's help at this moment. Mm-hmm. I think there are ways to motivate China that does not make us the demandeur.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한 후커 전 부보좌관은 이를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우리는 매우 긴장된 순간에 있다며 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 순간을 관리하려면 서울과 워싱턴, 도쿄의 냉철한 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긴밀히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관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이 시점에 중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고하지 않는다며 중국과의 관계의 다른 측면에서 미국이 지불해야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움직이도록 중국의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이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후커 전 선임 부보좌관은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한일 3국 외교 차관들이 예고한 전례 없는 강한 대응과 관련해선 한국이 보다 확고한 확장 억제력과 역내 자산 배치, 심지어 잠재적인 한반도 복귀를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I can't imagine, you know, because of the increased discussion, Seoul's desire for a more solid extended deterrence dialogue and for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인 도발이나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보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리비아의 교훈을 다시 배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침략에 취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핵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한 군사훈련의 성격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북한을 설득하기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커 전 부보좌관은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다루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비핵화에 대한 희망을 가진 적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비핵화를 크게 기대하지도 않으며 비핵화에 낙관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과 한국이 공동 주관하는 군축 비확산 문제 회의에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유엔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면서 안보리의 중단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3일과 4일 열리는 제21차 한국 UN 군축 비확산 문제 합동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를 UN 군축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미래 군축 지형 평가, 우주 안보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UN 군축실은 우주 시스템에 대한 위협이 다양해지고 오판 위험도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 공간에서의 새로운 군비 경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 규범과 규칙, 원칙을 세울 필요가 더욱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자들은 우주 안보의 현황을 논의하고 우주 위협을 줄이기 위한 UN 워킹그룹의 향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UN 군축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와 운반수단 실험, 지역과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견해를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참가자들 간 건설적이고 열린 토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UN 군축실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멜러리 스튜어트 국무부 군축 검증 규정 준수 담당 차관보, 박용민 한국 외교부 다자 외교 조정관, 나카미츠 이즈미 UN 고위 군축 대표를 비롯해 정부와 학계 대표 50여 명이 참석합니다. 이런 가운데 UN 관계자는 1일 VOA에 북한의 계속된 핵 개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알려달라는 VOA의 질의에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에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면서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활동 중단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UN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튜어트 차관보는 한국에서 열리는 제21차 한국 UN 군축 비확산 문제 합동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람 이메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31일 트위터에 스튜어트 차관보의 방위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중국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의 탐지와 추적, 동맹 억지력과 반격 능력 증진을 위해 우주 안보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스튜어트 차관보는 5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확장 억제와 군축, 미사일 방어, 우주 안보와 신흥 기술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석 달째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실제 유류 제품이 아닌 아스팔트 재료 등 비연료 제품의 단순 합산체를 제출해왔는데 이번엔 그마저도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각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표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는 3개월째 같은 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인 중국이 지난 8월에 6월 공급량을 보고한 이후 7월, 8월, 9월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의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의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7월, 8월, 9월 공급량을 각각 8월, 9월, 10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중국이 보고한 정제유 공급량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일반적인 연료용 유류 제품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신 중국은 석유 역청과 윤활유, 윤활유용 기유 등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를 톤 단위로 제출하고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배럴로 환산해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 같은 비연료 유류 제품의 합산치마저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대북 유류 공급분을 표기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표가 6월 이후 공란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보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이 유엔의 공식 유류 보고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은 과거에도 제기됐었습니다. 앞서 유엔 관계자는 VOA에 대북제재위원회는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합법적인 유류 운송에 관여한 회사나 선박 등 구체적인 기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BOE는 중국 정부와 대북제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17년 11월 2일 영국의 외무장관인 아서 벨푸어가 유대인 금융재벌인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내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른바 벨푸어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서방 열강 중 최초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공식 지지한 벨푸어 선언은 1차 대전이 끝나가던 1917년 오스만 튀르크 영토였던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의 민족적 본거지가 세워지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온주의 유대인 국가 건설 운동이 공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영국의 벨푸어 선언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랍인들에게는 영국으로부터의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3년 전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적대국인 오스만 제국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오스만 제국 내 아랍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주 카이로 영국 고등 판무관 맥마흔이 약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영국의 의지를 후세인에게 알린 이른바 맥마흔 선언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1917년 11월 2일 영국이 맥마흔 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자 아랍인들의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중동전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1950년 11월 2일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1856년도에 태어나 극작가, 소설가, 비평가로 셰익스피어 이후 최고의 극작가라 불리는 조지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났습니다. 1876년 20살이 되던 해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를 따라 런던으로 이주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16살 이후 받지 못했지만 아일랜드의 국립박물관과 런던의 대형 박물관 등을 드나들며 예술에 대한 소양을 키웠고 독학으로 당대의 지성을 일구어냈습니다. 1879년부터 1883년까지 5편의 소설을 썼으나 출판사의 거절로 출간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버나드 쇼는 희곡으로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1885년 호라비의 집을 시작으로 무기와 인간, 악마의 제자,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바버라 소령, 피그말리온, 성녀 조안 등 60여 편의 희곡을 발표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희곡은 당시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언어 등 많은 분야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한 사회 문제극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버나드 쇼는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매일 아침 들으실 수 있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